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눌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악수합시다. 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악수하시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셨던 땅, 팔레스틴 땅은, 이스라엘 땅은 무척 더운 기후를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많은 환자들 중에 문둥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병에 걸리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병에 걸리면 온몸에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문둥병이 발견이 되면 자기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른 채 3년이 지난다고 합니다. 아, 이제 가서 병이 걸렸구나. 이걸 알고 또 3년이 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년은 점점 온몸에 문둥병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리면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 병이 옆에 있는 사람을 전염을 시킵니다. 그 동네에 살 수 없고 동네에서 쫓겨나가야 합니다. 문둥병이들이 숨어 같이 사는 어두운 동굴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숨어 사는 것이죠. 가끔 가족들이 와서 음식을 주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숨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에게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부인에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드디어 이웃들이 알게 되자 이분은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동네를 떠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 사랑하던 자기 아내와 그렇게 귀여운 자기 딸과 헤어져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어두운 동굴을 향하여 가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 살으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래도 목숨이 붙어있는데 어때 죽느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의 병도 다 고친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우리 이곳에 숨어 살지 말고 저 예수라는 사람을 좀 만나보자. 저 사람을 만나면 모든 병이 치유된다는데. 그러자 옆에 있는 문둥병 환자가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동네에 들어가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져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예수는커녕 예수 곁에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고 말 거야. 못 가. 나는 차라리 이 동굴에 숨어 살 거야. 우리 예수 좀 만나러 가자. 아무리 얘기해도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그래, 내가 이 문둥병으로 눈썹이 빠지고 손이 문드러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 이런 육체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절은 하고 혐오스럽다 더럽다 추하다 하며 돌을 던지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야. 이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를 만나러 갔더니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 환자는 깊은 냄새가 납니다. 더러운 악취가 납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퍼붓습니다. 문둥이 나타났다. 돌을 막 던집니다. 이 사람은 돌을 맞아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든 말든 이 사람은 기어이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래도 그는 사람들을 피하여 계속 그 헤집고 나가서 드디어 예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악취가 나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는 아무도 만지지 않습니다. 부인도 떠납니다. 딸도 떠납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그 사람에게, 그 악취가 나는 그 사람에게, 전염이 된다는 그 사람에게 손을 턱 대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의 얘기입니다. 이 문둥병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는 참 비슷합니다. 문둥병은 처음에 손가락, 발가락부터 시작합니다. 점점 이 신경세포가 죽어서 나중에는 온몸의 세포가 다 죽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 한 번 죄를 짓죠. 그 다음에는 두 번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 번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는 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죄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죄는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자란다. 여러분들 어떤 죄든지 그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계속 자란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처음에는 한번 하지만 나중에는 두 번 하게 되고 나중에는 열 번, 나중에는 스무 번, 나중에는 계속 일상생활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죄는 잘합니다. 성경에 참 위대한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죠. 그래서 왕궁 지붕 위를 거닙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으면 아 이러면 안 되지, 들어가야 될 텐데 왕이 그거 참냐 계속 보게 됐습니다. 그냥 그거 보는 것으로 끝났으면 될 텐데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비서실장을 부릅니다. 저 여인 있지, 저 여인 내 방으로 오라 그래라. 엄밀하게, 왕입니다. 엄밀하게 그 여인을 자기 방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냥 그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날 또 오라 그래라. 일주일.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여인의 남편을 죽여야 되겠다. 드디어 그냥 한번 이 시각간음죄, 눈으로 한번 범죄하고 그리고 직접 몸으로 범죄하고 그 다음에는 살인까지 하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이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 제일 앞자리에 보내서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죄는 잘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죄라도 그 죄를 가만히 두면 계속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지요. 여름이 되면 혹시 반지하에 사시는 분 계세요? 저는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벽에 곰팡이가 피더군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곰팡이가 폈어요. 조금 있으면 없어지겠지. 일주일 후에 봤더니 온 벽에 그냥 곰팡이가 싹 다 피어버린 거예요. 닦아도 지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온 벽을 다 뜯어내고 다시 도배를 하고 다시 방법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잘합니다. 터집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좀먹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갈증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허물을 줍니다. 고독을 줍니다.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두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있습니까? 없는 척 해도 있습니다. 이 두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자기 부인 모르게 그 여자를 만납니다. 기분도 좋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두 여자를 사랑하면 계속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리고 밥맛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본부인에게 막 고함을 쳐요.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본부인하고 조금 다투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리 잘 아십니까? 제가 텔레비에 봤어요. 네, 여러분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주는 순간의 쾌락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의 심령을 병들게 만드는, 녹슬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목에 칼이 들일 때까지 그는 그 죄를 계속 범하다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계속 범하면 죽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아, 나 교회 오면 다 좋은데 그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래. 근데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안 따라해도 죄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다. 진짜입니까?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죄인 감옥에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큰 죄인 그 나쁜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제일 큰 죄인이죠? 다른 사람의 죄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내 죄는 알아요. 내 마음속에 지금 우후죽순처럼 피어오르는 수많은 죄악들, 이 상상으로 짓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 나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내가 문둥병이야, 내가 예수 앞에 가야 내 병이 낫는다 이걸 아는 순간 그 사람의 치유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온 것 이 자체가 치유가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의학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취제를 발견해서 이 의학계에 새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한 대학생이 일어나서 질문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학생은 아, 우리 교수님 입에서 내가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올 줄 알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우린 다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목사도 죄가 많아요. 뭐 교회 오래 다녀도 죄 많아요. 대통령도 죄 많아. 모든 사람 다 죄가 많아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린 다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주의 품에 안기어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중풍병자였습니다. 중풍병자여서 누워있죠. 근데 친구들이 야야야야 예수에게 가면 병이 낫는단다 막 들어가지고 안 간다 하니까 그냥 침상 위에 묶어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침상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한 친구가 생각을 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뚫고 이 침상을 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침상 위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너의 병이 나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죄가 뭔데? 아니 예수 죄가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너가 어떻게 죄를 사한다 말하느냐 하면서 옷을 막 찢고 이 참나마도다 하며 화를 불어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둘 중에 뭐가 쉽겠느냐? 너희들 생각에는 죄, 병이 나았다. 일어나라. 이 말이 쉽겠지? 근데 내가 왜 너의 죄 사함을 얻었다 이 말을 하는 줄 아느냐?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을 해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인들 남편 모르겠어. 숨겨놓은 죄 많이 있죠. 이 남편들 아내 모르게 숨겨놓은 죄 많죠. 없는 척해도 있어요. 그 죄 10년 20년 숨겨놓았던 죄악들 오래된 죄악 아무 일도 말하지 않았던 그 죄악 그 죄라도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어떤데 안개가 콱 끼어서 그냥 1m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깊은 안개를 만날 때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양이 떠오르기만 하면 그 엄청난 안개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여러분 가슴에 떠오르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없애주십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불교 믿으면 안 돼요? 천주교 믿으면 안 돼요? 왜 기독교를 믿죠? 뭐 병이 낫는다고요? 불교에도 기도하면 뭐 백일 기도 같은 거 하면 병이 낫는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고요? 불교도 극락 가요. 왜 하필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까? 왜 하필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다른 종교에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 보통 형법이 어떻습니까? 국가의 법도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처벌을 받지 않고 죄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대가를 지불했다. 내가 너희들이 거친 모든 죄의 빚을 갚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분의 배 엎드리면 우리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불교계에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한 분 있죠. 성철 스님이라고. 그 사람이 죽을 때 KBS, MBC, SBS가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님 고명한 말씀 한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랬죠. 아니 산은 산이지 그래 물은 물이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말이라고. 또 누가 물었습니다. 스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락을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고행을 한 것보다도 더 많은 고행을 해라 그러면 극락을 간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행을 했습니까? 그 사람은 그 절간에서 눕지도 않고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늘 뭐 이런 절 같은 거 하고 평생을 산 사람이야. 그래도 극락을 못 가는데 그 사람보다 더 해야 간다고요? 그러면 갈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리아야, 너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병을 치유해 주시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돈 많이 벌으라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산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저쪽 적군에서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이 사람을 추적해옵니다. 이 사람이 막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의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아, 이제 내가 곧 잡혀서 죽겠구나. 그런데 앞에 강인호에서 있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갑자기 강에 푹 뛰어들어갔습니다. 강에 뛰어드는 순간 사냥개의 그 집요한 추적이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피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가슴에 계속 얘기합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너희 남편 모르는 이런 죄 있지? 너 아내 모르는 이런 죄 있지? 너 이런 나쁜 놈이야?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계속 사탄이 우리에게 질책을 하고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는데, 우리가 예수의 강에 빠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가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어.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친척 돈 달라 한두 번이지 계속 가서 돈 달라 해보세요. 제발 오지 마라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이 처음에 와서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두 번이지 계속 오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 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세상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에게 오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쉬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TV 담화문을 발표했다가는 그 TV 다 깨질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누구든지 내게 오라.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생수를 주겠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길이 없느냐? 나에게 오라.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라는 세리였습니다. 이 레위는 원래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대제사장의 가문들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이상하게도 성전이 싫었습니다. 교회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좋았어요. 돈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길이 뭐냐 알아봤더니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옛날 일본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 앞잡이가 되면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다 욕을 합니다.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마음에 깊은 허무와 고독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욕을 합니다. 그는 돈은 있는데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그 마음에 외로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리에게 오셔서 부드럽게 말씀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누워 너희 집에 가겠다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우리 집에 가겠다고 말씀할 때 너무너무 좋아서 그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의 모든 가치가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던지고 모든 돈도 던지고 예수만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술꾼이 내가 이순신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형편없던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예수를 만나 내 인생이 달라졌다 하며 그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거두는 세리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지어줬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조금 전에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욕설을 퍼부음 당했던 그런 세리였는데 돈만 하는 구두쇠였는데 이기심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았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그 50, 60 평생의 그 깊은 감옥이 깨어지고 여러분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 너는 랍비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죄인들과 같이 있느냐 어떻게 이런 세리집에 있느냐 어떻게 너는 문둥병자와 같이 있느냐 이렇게 욕할 때 예수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깊은 고민을 아십니다. 여러분 처음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망설였는데 이제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포자기하신 분 있습니까? 아파도 아프지도 않고 울어야 되는데 눈물도 안 나는 그런 분 계십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고 혼자 비참하게 소외감 속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둥병자 이야기는 죄를 짓고도 여전히 죄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게 그 문둥병자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하는 자나 죄를 짓고도 예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더러운 몸에 손을 대시고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내 썩어져가는 살에 손을 대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만 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 주의 전에 오신 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모른 채 사신 분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